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견해차가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합의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방 감독관들이 입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기본 틀에 합의하도록 정한 시한과 관련해 그 안에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어제 시리아 북부의 정유시설을 공습해 30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반정부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사태 감시요원들을 통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해당 정유시설을 운영해왔으며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들에는 반군 요원들과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이라크군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 2,300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 같은 공습은 최근 ISIL이 이라크 내 고대 유물들을 파괴하자 국가 유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 하람을 겨냥한 차드와 니제르군의 합동작전이 시작됐다고 나이지리아 군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차드와 니제르군은 어제 오전 나이지리아 보르노주에 대한 공격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바카르 셰카우가 전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엄격한 적용을 따르는 또 다른 단체 ISIL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당초 지난달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불안정한 치안 상태를 감안해 오는 28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지난주 피스블당의 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를 병문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자신도 같은 식으로 테러를 당해 고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하고 매우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 유세 도중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베이는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앞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현재 회복 중이며 자신과 가족은 한국민들의 극진한 보살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리퍼트 대사는 내일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석연료 없이 태양전지만으로 가동되는 스위스 항공기가 오늘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를 출발해 첫 세계 일주에 나섰습니다. 항공기 본체가 가벼운 카본 섬유로 제작된 솔라 임펄스 2호는 날개 폭이 72m로 보잉 747기보다는 길지만 무게는 차량 한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솔라 임펄스 2호는 특히 날개 윗부분에 17,000개의 태양전지가 장착되어 있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하며 밤에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행 경로에는 인도와 미얀마,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거친 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뉴욕 등도 경유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에드가 룽구 대통령이 어제 한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잠비아 당국자들은 룽구 대통령이 말라리아 감염과 탈진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비아 정부는 또 올해 58살인 룽구 대통령이 의료진으로부터 고도의 피로증을 진단받았으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5일 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봅니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곧바로 습격을 받고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2006년에 당하고 또 바로 이 병원에...
미국 국무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공격을 찬양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의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고 동해와 서해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흉기 습격을 당해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에 감동을 받았다며 두 나라 동맹 강화에 계기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강연회를 준비하던 중 흉기 습격을 받고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문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여 분간의 환담에서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순방 중에 피습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 활동 중 자신도 비슷한 테러를 당했다며 리퍼트 대사를 위로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2006년에 당하고 또 바로 이 병원에서 2시간 반 수술을 하셨는데 이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시 자신의 상처 부위와 상태, 수술 시간, 그리고 하늘이 도와 큰 일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의료진의 설명까지 리퍼트 대사의 지금 상황과 아주 비슷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덤으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다며 리퍼트 대사도 미한 동맹을 위해 많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에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리퍼트 대사가 병상에서 같이 갑시다라고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한국 국민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며 앞으로 두 나라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도 박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위로를 큰 축복으로 느꼈다며 자신도 덤으로 얻은 인생을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과거 박 대통령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수행해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돌아온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리퍼트 대사를 문병했습니다. 윤 장관은 병문안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리퍼트 대사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공고하고 강건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도 어떤 위기와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미한 동맹을 위해 다시 일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리퍼트 대사에게 모형 거북선을 선물했다며 이는 영화 명량을 보고 싶어하는 리퍼트 대사에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시련을 극복하는 이순신 장군의 상징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브란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가 빠른 회복세를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0일 오후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에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두둔한 데 대해서는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을 미국과 아시아 관계의 초석으로 규정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alliance with South Korea is, you know, part of the cornerstone of our relationship in Asia. It's an incredibly important relationship.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인해 미한 관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리퍼트 대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병문안을 간 것은 양국 관계 공고함과 깊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fact that President Park and other senior officials have either called or gone to visit Ambassador Lippert shows the strength and depth of our relationship.
국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서도 미한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리퍼트 대사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현재 안정된 상태라며 그가 최대한 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아직 알 수 없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경호상 허점 등의 책임 소재를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서울은 위협 수준이 높지 않은 매우 안전한 곳이라며 리퍼트 대사에게는 한국 주재 대사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 경찰청 소속 상근 경호원 한 명이 배치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은 미 대사가 희생된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사태와는 다르다면서 사건 직후 한국 경찰이 리퍼트 대사에 대한 경호 인력을 보강했지만 향후 제도적으로 신변보호 체계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미국에 가해진 징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성명은 엄청나게 매몰찬 반응으로 정권의 성격은 물론 그들의 수사와도 일치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리퍼트 대사 피습 경위를 자세히 전하면서 리퍼트 대사를 테러 공격한 김기종 씨가 정의의 칼 세례를 안겼고 연행 도중에도 한미 훈련 반대 구호를 외쳤다며 김 씨를 옹호했습니다. VOA 뉴스 백소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독립운동에 빗댄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명백한 폭력 행위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독립지사들의 의거에 비유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럽히는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북한 조평통의 주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외교 사절에 대한 가해 행위를 왜곡 두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이러한 비이성적인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또한 북한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우리 정부의 적법한 조치에 대해 반공화국 모량 소동 등으로 날조하는 것은 도둑이 재발 재린 격으로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사건의 왜곡 날조와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상식에 합당한 정상적인 행태가 무엇인지 숙고해 자숙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에서 남측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피의자를 고의로 북한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평통은 이와 함께 전쟁 책동에 반대하는 행동이 테러라면 안중근 의사 등 반일 애국지사들의 의거도 테러라고 해야 하는지 묻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모임인 광복회도 9일 북한 당국에 안중근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에서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5일 성명을 내고 피습 소식에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회복 중에 있는 리퍼트 대사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며 매우 강하고 중요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를 비롯한 미국 외교관들에게 감사하며 이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리퍼트 대사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며 리퍼트 대사와 모든 미국 외교관들, 그들의 가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트위터에 리퍼트 대사를 생각하며 기도한다, 봉사에 감사한다,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제리 코넬리 하원의원은 리퍼트 대사가 회복 중이라 다행이라며 그가 이런 혐오스러운 공격으로부터 빨리 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퍼트 대사의 아버지 짐 리퍼트 씨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I think he would look at it as a sign of weakness if he left, and I don't think he wants to do that. Number two, I think he totally enjoys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they made him feel very welcome.
짐 리퍼트 씨는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퍼트 대사가 한국민들을 좋아하고 큰 환영을 받았으며 한국에서 앞으로 일어나가야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짐 리퍼트 씨는 외교관들은 이런 위험을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주재했던 미 전직 외교 군 관리들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결같이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대처를 높이 평가하고 미한 관계의 향방을 낙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 오히려 미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strange as it may sound, it is my assessment that this incident will likely serve to strengthen the U.S. Republic of Korea alliance.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국 내 반미 감정이 전반적으로 누그러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애국심이 강한 한국인들이 이를 미국과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어 미국인과 한국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의 동조적인 세력의 잔인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인 숭배 체제에 빠진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은 이번 공격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 관계가 각별한 것은 1953년 체결한 상호 방위조약 문서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 이상 등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극적인 이번 사건은 완전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한국민은 물론 미한 관계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have to remember that they are not only isolated, but in no way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 or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5일 VOA와 인터뷰에서 몰상식한 피습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이 미한 관계는 물론 두 나라 국민들 간의 관계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to think that it's not going to have a huge effect. I think the relationship is a deep and a very strong one.
따라서 이번 사건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양국 관계는 여전히 깊고 굳건하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미한 양국 간에는 충분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폭력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처음 온 뒤 80년대 주한미국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반미 시위를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해준 한국 경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부터 93년까지 한국에 주재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리퍼트 대사가 끔찍한 사건에 매우 훌륭히 대처하고 있다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유머가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언제까지나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is
handling this terrible case magnificently, and his courage and his humor, the tweet that he sent out of the hospital.
이 자신도 한국 주재 시절 리퍼트 대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당시 6명의 학생들이 관저에 침입해 가구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단독범으로 보이는 괴상한 인물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이상한 일이라며 경계 태세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trange thing is that this eccentric man who represents nobody but himself, he should not have been allowed to come into that meeting. So
그레그 전 대사는 이번 사건으로 미한 관계가 전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미사일 구매 계획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위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등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사드 미사일을 주한 미군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에 어떠한 협의나 협조 요청도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 역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의 법규에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 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의한 공동위원회 개최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기업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북측의 그 일방적 노동 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의 문제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남북한 합의가 없는 그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그 어떤 입장을 그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고 이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그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임금 인상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며 지난 5일 입주기업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남북경협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한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유사시 입주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입주기업들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 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 통보한 뒤 이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이달분 임금은 다음 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연례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고 있는지 김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문가 패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밑에 전문가 패널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4호의 의거에서 설치됐습니다. 제재위원회를 도와서 대북 제재 조치들의 이행을 감시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로부터 이행 보고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 38개 유엔 회원국 또 15개 유엔 기구들과 협의했고 모두 262건의 정보 요청을 해서 116건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널에 소속된 전문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모두 8명이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합니다. 한국인이 한 명 포함돼 있고 미국과 중국 또 일본에서도 전문가가 뽑혔습니다. 활동 기한은 1년이고요. 매년 안보리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초부터 올해 2월 초까지 활동 내용을 담아서 지난달 26일 안보리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이번에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례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모두 UN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북한이 대북 결의상의 의무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합니다. 북한은 유엔 결의 1718호 또 18744호에 따라서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자와 기술은 금수 조치 대상입니다. 이걸 북한과 유엔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보고하는 겁니다. 또 무기와 사치품 금수 조치, 화물 검색,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또 금융 조치 같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리에 권고 사항을 제출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보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안에 국가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5개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6개 나라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아직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들의 서한을 보내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부터 살펴보죠. 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는 유엔 결의를 북한이 계속 위반하고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련된 금지 품목이 압수되거나 또 조사 대상이 됐다는 유엔 회원국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 북한은 관련 품목들을 조달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패널은 북한이 지난 2012년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잔해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3년과 지난해 한국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 정찰기 4대의 잔해도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외국산 상업용 물자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밝혀졌습니까?
은하 3호의 경우 잔해에서 압력 전송기 2개가 발견됐는데요. 북한 무역회사가 타이완에 등록된 기업으로부터 지난 2006년 또 2010년에 각각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회사는 북한 측으로부터 석유산업에 쓸 목적으로 압력 전송기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장거리 로켓 제작에 쓰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전문가 패널에 해명했습니다.
무인정찰기에서는 특별한 것이 발견됐나요?
지금까지 적어도 6개 나라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발견됐는데요. 엔진은 체코, 전지와 카메라는 일본, 또 위성 항법 장치와 연료 펌프는 미국, 비행 제어 컴퓨터는 캐나다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두 상업용으로 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작된 비행각도 감시 장치는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금수 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계속 조사 중입니다.
북한과는 무기 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 2009년에 그 몽골 회사가 미그 21기와 또 관련 부품을 북한에 팔려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몽골 정부가 지난해 5월 관련 내용을 설명한 이행 보고서를 전문가 패널에 제출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그 뒤에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또다시 북한에 밀매를 시도했지만 몽골 사법당국이 이를 적발해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가 패널도 몽골을 직접 방문해서 압수된 미그기와 또 부품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외교 공관을 통해서 사치품을 조달하고 있고 또 회원국마다 이 사치품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에 판매한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의 경우에 중국 정부가 대북 금수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사치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회사는 최종 구입자가 북한이란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됐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양 군사 행진에 매년 등장했던 고급 승용차 벤츠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요. 이 청천강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유엔의 제재를 받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북한이 교묘한 방법으로 그 제재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회사가 지난해 7월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소유하고 있던 14척의 선박 가운데 13척의 이름을 모두 바꿔서 북한 선적임을 숨겼습니다. 특히 이들 선박의 서류상 소유주 또 관리인들도 모두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 자료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 해운 관리 회사는 사실상 사라져버렸고요. 이 회사 소유의 북한 선박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외국 항구들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불법 해외 금융 거래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네, 중간에 몇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통해서 감시를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외국 기업들이 송금 업무를 대행해 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상 금지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간접적인 지불 방식을 통해 조달을 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해외 위장 회사와 중개업자 또 간접 지불 방식을 통해서 불법 거래를 하고 있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시작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가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가 접수되면 북한 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이 사건 보고를 위원회에 올리는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1절은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 전국적으로 만세를 부른 날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당시 7살이었던 김일성이 3.1운동을 이끌었다고 믿고 있고 유관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서로 다른 3.1절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3.1절 96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한국과 손잡고 미래 50년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또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청남도 천안과 전라북도 정읍, 서울 종로 탑골공원 등에서 일제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그러나 이날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행사나 기념식은 없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별다른 기념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잖아.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간단한 보고대회라든지 형식이 있었는데 요즘 뭐 거의 무슨 뭐 그야말로 말로 성명이나 발표하는 식으로 하고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학교에서 3.1운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는 김일성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양 교원대학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7살짜리가 벌써 외놈이 미워하는 만세를 부를 때 같이 어른들과 같이 만세를 부르며 망경대에서 평양 시내까지 만세를 부르면서 깃발을 흔들면서 나왔다. 뭐 이렇게 배웠어요.
김일성 주석은 1912년 4월 15일생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 어린이가 3.1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당국의 반복된 선전에 그럴려니 하고 믿는다고 이숙 씨는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배울 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 뭐.
북한 주민들은 또 유관순도 모릅니다. 당시 17살로 이화학당 여학생이었던 유관순은 서울과 천안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돼 서대문 교도소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혁명 역사를 비롯한 교과서에는 유관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경민대 교수입니다.
유관순은 저도 여기 한국에 올 때까지 유관순이 누군지 뭘 했던 사람 유관순이라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북한의 90년도 이후에 백과사전에 3.1 운동에 참여했던 여학생 이렇게만 나오지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독립선언서는 3.1 운동 때 한국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인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독립선언서와 민족대표 33인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김일성 일가가 모든 항일운동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71년 신미양요의 발단이 된 제네랄 셔먼호 사건은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웅우가 주도했으며 김일성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대학교의 정창현 교수는 북한이 1960년대 들어 독립운동사를 김일성 위주로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1958년도에 이른바 8월 종파 사건, 연안파들이 김일성의 반기를 들면서 숙청이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독립운동가 혁명운동사는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 중심으로 일색화돼서 교양이 되기 시작하고
북한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의 행적도 김일성에게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 1948년 4월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인장을 김일성에게 바치려 했다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북한 선전매체 내용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연속회의에 참가했다가 서울로 떠나려는 백범을 만나주실 때였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는 이렇게 종종이 말씀드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묵직한 함을 그의 앞에 내놓았다. 지난날 저는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크게 하는 일 없이 상해림시정부의 법통을 지켜왔습니다. 저그나마 민족사의 흔적을 남긴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 나이가 72살인 백범 김구가 36살인 김일성에게 상해임시정부의 인장을 바치거나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안찬일 소장입니다.
저도 그거를 북한에서 들었고 그런데 아마 그때 제가 그 후에 여기 서울에서 들은 얘기로는 인장을 가져갈 이유도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이건 결국 북한이 그 정통성, 김일성이 한반도의 유일한 지도자이고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그 법통 인장을 김일성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김일성이 결국 한반도의 전체 지도자로 김구 주석이 인정했다. 이런 걸 북한이 이제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은 일본의 식민 통치한 거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만세운동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사상자가 7,500명 그리고 4만 7천 명이 구속됐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에너지와 건설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 의료와 식품, 사이버 보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오는 2022년 월드컵 축구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 2002년에 월드컵을 성공리에 개최했는데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카타르 월드컵 개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겁니다. 카타르는 월드컵을 앞두고 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의 입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 천억 달러라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 기업이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됩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려는 사업은 장거리 철도와 일반 도로, 또 도하 남부의 하수처리 시설, 월드컵 축구 경기장 등 모두 290억 달러 상당입니다. 박 대통령이 카타르를 방문하고 두 나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 계약도 상당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박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 맞춰서요.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들과의 1대1 사업 상담회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모두 55개의 한국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 현지 바이어 업체 260개사와 489건, 총 8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5,566만 달러는 현장에서 바로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프로젝트 수주와 합작 투자 사업 진출, 유지보수 도급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낸 한국 기업들 중 상당수는 대통령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대통령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는 이번 경제사절단의 활발한 활동이 제2의 중동 붐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크게 흥행한 영화 국제시장이 일본에서도 상영된다는 소식이군요.
네, 한국에서 관객 1,400만 명을 돌파한 국제시장입니다. 일본의 제10회 오사카 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오는 5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9개 도시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 국제시장은 1950년 6.25 한국전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총망라한 역사극입니다. 70-80년대를 살아온 이들에게 큰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코끝이 찡해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도 이 영화를 관람했을 정도입니다. 영화 속의 이 국제시장은 부산에 있는 실제 전통시장인데요. 때문에 부산관광공사는 영화를 내세워서 일본에서 부산 관광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실제로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네, 가깝습니다.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는 쾌속정을 타면 실시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가까운데요. 2013년 부산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 수가 52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8만 명으로 좀 줄었는데요.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뭐 독도와 역사 문제 등 이런 한일 간 외교 갈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공사 측은 시사회 이벤트와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죠?
네, 먼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서울 도심에서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그 38 여성선언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성차별과 불평등이 심해지는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여성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등 여성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시내 중심에서 펼쳐진 걷기 대회에 참가해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와 행사 취지, 성평등 메시지 등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성차별 깨부수기 격파를, 한국 여성의 전화는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여성 심장질환 연구회는 건강 상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미국 뉴욕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 15,000명이 기본권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벌인 시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975년 유엔에 의해 공식 기념일로 지정이 됐고요. 이후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한국에서는 3월이 되면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학기가 되면 각 학급마다 반장, 그리고 전교의 학생회장 등을 선출하는데요. 초등학생 10명 중 6명이 이 반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절반이 넘는 학생이 반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군요.
네, 이거는 이 한 초등가정학습지 업체가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초등학생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응답자의 61%에 이르는 14,000여 명이 반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 반장이 되고 싶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61%, 남학생은 5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반장이나 이런 학생회 활동에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반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반장이 되고 싶은 이유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친구 관계가 좋아진다, 어려운 친구를 도울 수 있다, 주목받고 싶어서, 멋있어 보여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반장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으로는 경청,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뭐 이런 답이 가장 많았고요. 준법정신과 사교성, 성적, 자신감, 인기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체 학생의 64%가 규칙을 지키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지금까지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협상 타결을 위해 투명한 검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논란이 된 중국의 건설 작업에 대해서 왕이 외교부장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란 핵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국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대화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협상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이란은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현재 이란 핵협상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란 핵협상은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데요. 이란은 대신에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에 독일까지 포함한 것인데요. 양측은 지난 2013년 말에 잠정 합의를 타결한 후에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상 시한을 몇 차례 연장을 했고요. 이제 이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7월 1일까지 최종 타결안에 서명한다는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사흘간 스위스에서 만나서 핵협상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양자 대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대화에서 진전이 있었다죠?
네, 하지만 민감한 협상인 내용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며 최종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협상의 핵심 사안인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 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투명한 검증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발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이란이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잠정 합의 이후에 핵개발을 중단하는 합의 내용을 계속 준수해왔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이 그동안 밝힌 대로 평화적인 핵개발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머지 국가들이 제시한 매우 합리적인 협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례가 없는 투명한 검증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투명한 검증과 함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언급을 했는데 이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지만은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핵협상이 타결된 후에 이란이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경우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1년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이란이 합의를 어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란은 투명한 검증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건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10년간 민감한 핵활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라고 했는데요. 협상은 언제 재개가 되나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오는 15일 스위스에서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또다시 협상 시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란 핵협상은 이미 1년 넘게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이제 협상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이란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입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죠?
네, 왕 외교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남중국해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최근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와 암초 주변에서 중국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우려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해당 도서에서 건설을 진행할 완벽한 거리를 갖고 있고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게 왕이 부장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어떤 시설을 짓고 있나요?
최근 미국과 영국의 민간 연구소들이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요.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활발한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인데 작은 도서와 암초를 확장하는 인공섬 건설 작업을 하고 또 여기에 활주로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이런 주변국들은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왕이 부장은 그런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이 자국 영이라는 주장인데요. 왕 부장은 중국이 자국의 앞마당에 건설을 진행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은요, 영유권 문제를 다자간 차원에서 다루자고 계속 촉구해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이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세상살이 말글살이 세계는 우리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에서는 분단된 한반도의 가슴 아픈 과거사를 무대 위에서 풀어낸 연극을 소개합니다.
통일이란 부분이 너무 장벽이 커서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너무 주제도 무겁고.
네,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서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연극 오늘은 또 오늘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ie the knot. tie the kno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tie the knot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Hey, your wedding is coming up. You must be so excited to tie the knot with Lily.
I'm definitely excited, yet nervous. Lily and I have been dating for over 7 years, and it's time that we tie the knot.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Hey, your wedding is coming up. 내 결혼식 얼마 안 남았네. You must be so excited to tie the knot with Lily. 너 릴리랑 곧 결혼해서 좋겠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I'm definitely excited, yet nervous. 정말 좋지. 그런데 긴장도 되네. Lily and I have been dating for over 7 years, and it's time that we tie the knot. Lily랑 7년을 만났으니 결혼할 때도 됐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e the kno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your wedding is coming up. You must be so excited to tie the knot with Lily.
I'm definitely excited, yet nervous. Lily and I have been dating for over 7 years, and it's time that we tie the knot.
Today's expression is tie, T-I-E, tie, the, T-H-E, the, knot, K-N-O-T, knot, tie the knot means to marry a partner, to unite a couple in marriage. So basically, when a couple ties the knot, they get married. Tie the knot. 말 그대로 하면 매듭을 묶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누구와 결혼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You must be so excited to tie the knot with Lily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너 릴리랑 곧 결혼해서 좋겠다 라는 뜻이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We tied the knot last week 라고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결혼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an is planning to tie the knot with his girlfriend next December 라고 하면 이엔은 내년 1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tie the knot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your wedding is coming up. You must be so excited to tie the knot with Lily.
I'm definitely excited, yet nervous. Lily and I have been dating for over 7 years, and it's time that we tie the knot.
Let's review. When a couple ties the knot, it means that they get married. Tie the knot. Tie the knot. Tie the kno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라디오를 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